제59장 이세벨의 교훈 서원. 계시록의 두아디라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을 언급합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종을 가르치며 그들이 음란한 우상의 제물을 먹도록 유혹합니다. 이세벨은 누구입니까? 이세벨은 구약의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내로 이방 땅 시돈에서 아합에게 시집왔습니다. 이세벨은 하나님의 백성이 바알을 섬기도록 유혹했습니다. 바알은 이방신이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세벨은 사람으로 우상을 섬기게 했을 뿐 아니라 더욱이 바알을 하나님으로 변형시켜 섬기게 했습니다. 아합은 이세벨을 통해 세상과 연합된 사람입니다. 오늘날의 이세벨은 로마 천주교입니다. 로마 천주교는 자칭 선지자 이세벨이라 합니다. 그들과 세상은 연합됐으며 우상 숭배와 이단적 교훈으로 충만합니다. 어떤 지방에서든지 우리는 로마 천주교의 이단 및 그들과 정치의 연합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교훈은 우리에게 이 일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의 누룩의 비유에서 주님은 천국은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가루 서말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가리키고 여인은 로마 천주교를 가리키며 누룩은 이단의 교훈을 가리킵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누룩이 더해진 후 변질되고 부패되었습니다. 주님은 밀가루가 불을 거쳤다고 말하지 않고 밀가루에 누룩이 더해져 전체가 부풀었다고 하십니다. 로마 천주교는 이렇게 이단의 교훈을 하나님의 말씀에 개입시켜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부풀렸습니다. 첫째, 세례에 관하여. 이제 우리는 로마 천주교 안에 포함된 이단적인 교훈을 봅시다. 첫째, 로마 천주교의 세례입니다. 트렌트 회의 제5단락 기록에 세례를 통하여 원죄가 사함받음이라는 이 교훈을 근거로 그들은 사람이 세례를 통해 죄가 없이 정결케 되며 하나님의 사랑하신 바 되어 실제적인 하나님의 후사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되고 아무도 이것을 막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세례를 받자마자 거듭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교훈은 이렇지 않습니다. 아나니아는 바울에게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주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므로 침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 천주교의 교훈과 완전히 다릅니다. 로마 천주교인은 심지어 갓난아이도 세례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트렌트 교리 문답 안에서는 갓난아이, 그들의 부모가 기독교인이든 믿지 않는 자든 상관없이 세례의 은혜를 통해 거듭나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다면 태어나자마자 영원한 고통과 침륜에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로마 천주교의 교훈은 세례를 통해 원죄를 씻고 세례를 통해 주님을 영접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 침례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로마 천주교와 완전히 다릅니다. 둘째, 칭의에 관하여. 두 번째, 칭의에 있어서 로마 천주교는 사람의 행위를 주의하며 그들은 행위가 사람을 의롭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신부는 모두 곳곳에서 사람에게 좋은 행위를 가져야 한다고 권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말을 기록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트렌트 회의 신학은 완전히 로마 천주교를 대표합니다. 그들은 만일 누가 좋은 행위를 사람에게 의롭게 되매 은혜를 더하지 못한다고 말하거나 좋은 행위가 이미 얻은 칭의의 열매에 불과하다고 말하거나 혹은 이미 얻은 칭의의 근거가 될 뿐이라고 말한다면 이 사람은 저주를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생각해 봅시다. 만약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칭의가 여전히 우리의 노력으로 증가시켜야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칭의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주신 것은 완전하고도 영원한 칭의이므로 사람이 증가시킬 필요가 없고 또한 사람은 무엇을 증가시킬 수도 없음을 압니다. 어떤 사람들이 갈라디아인들에게 행위로서 열매를 증가시켜야 한다고 할 때 바울은 곧 갈라디아서 1장 8절과 9절에서 이러한 교훈을 전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성경 가운데는 이러한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교훈이 없습니다. 로마 천주교 안에는 신학상의 이단을 제외하고도 사실상 행위를 의지하여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많은 이단이 있습니다. 가령 기도, 금식, 구제, 고행, 연옥 등의 방법이 죄를 사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의 구원을 알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두드러지게 칭의를 말하는 구절은 로마서 3장 22절과 28절, 갈라디아서 3장 8절과 11절 등입니다. 셋째, 죄사함에 관하여. 세 번째는 죄사함에 관한 것입니다. 로마 천주교는 절대적으로 사죄의 죄사함을 믿습니다. 그들은 요한복음 20장 23절,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는 말씀을 근거 삼습니다. 그들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먼저 열두 제자에게 맡겨졌다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과 23절에서의 주님의 나타나심은 누가복음 24장에서의 주님의 나타나심과 같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는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촌으로 가면서 라고 말합니다. 33절은 그들이 열한 사도와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을 만났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말할 때에 주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은 주님이 그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후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고 하셨음을 말합니다. 주님은 여기에서 제자들에게 그들의 권세로 사람을 사하는 권한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제자들에게 준 권세는 그들이 성령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자신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 천주교에서는 사제가 이 일을 집행합니다. 다만 사제가 누구의 죄가 사면됐다고 말하면 그의 죄는 곧 사면된 것입니다. 그들은 사제가 성령 안에 있는지 있지 않는지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주님이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중점은 용서를 집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그들 위에 성령의 능력이 있고 그들 안에 생명이 거할 때에야 비로소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갖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함의 일은 권위를 차용하는 것이므로 오직 성령의 권위 아래서만 행해져야 합니다. 요한복음은 우리가 사한 것을 주님도 사하시고 우리가 그대로 두면 주님 또한 그대로 두신다고 말하지만 사도행전에서는 이러한 죄를 사하는 권위를 볼 수 없습니다. 만약 주님이 권위를 교회에게 주셨다면 모든 사도가 죄를 사해 줄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교회를 그릇으로 하여 사람을 사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 한 사람이 참으로 회개하고 죄를 시인하면 우리는 그에게 침례를 주고 주의 이름 안에서 그의 죄가 사함받았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사실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스스로 죄를 인정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주님은 그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원래 이방인이기 때문에 사함의 일을 알지 못하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그의 죄를 사하신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결코 죄를 사할 수 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외에는 누구도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어느 누구도 죄를 사할 수 없습니다. 넷째, 면죄부에 관하여. 네 번째는 면죄부에 관한 것입니다. 16세기 때 로마 천주교가 성 베드로 대성당을 지으려 하는데 로마 천주교 내에 돈이 너무 적었기 때문에 네오 10세는 일종의 면죄부를 사는 방법을 선포했습니다. 그는 사람이 만약 죄를 범했다면 다만 돈을 들여 면죄부를 사면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면할 수 있다고 선포했습니다. 예를 들어 12장을 사면 살인죄를 없이 할 수 있으며 4장을 사면 음란죄가 사면된다고 선포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로마 천주교의 면죄부를 가장 극렬하게 공격한 사람으로 그는 면죄부를 사서 형벌을 면하는 것은 이단 중에 하나라고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다섯째, 미사에 관하여. 본질이 변한 말씀. 다섯 번째는 미사에 관한 것입니다. 미사는 로마 천주교 이단의 중심입니다. 이 이단은 가장 엄중한 것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미사는 로마 천주교의 만찬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떡을 떼는 본에 관하여 제시해 주는 것은 바로 떡이 있고 잔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 천주교의 미사에서는 평신도가 성찬을 받을 때 다만 떡을 취하고 잔은 취소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이 떡은 더 이상 떡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그리스도의 살로 변한 것이라고 합니다. 로마 천주교인은 매번 미사를 드릴 때 다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십자가의 새로운 제물을 드린다고 말합니다. 교황 비우스 4세의 로마 공회 신조에는 이런 말이 들어 있습니다. 나는 미사에서 이것이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 또한 죽어있는 사람을 위해 진실되고 합당하며 진정시키는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임을 인정한다. 나는 또한 성전의 지성물 중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되고 실질적인 몸과 피가 영혼을 지니고 신격과 함께 그곳에 있음을 인정한다. 또한 이 떡 전체의 실질적인 본질이 몸으로 변했고 그 포도주도 전체의 실질적인 본질이 피로 변했음을 인정한다. 로마 천주교는 본질이 변한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이 외에 그들은 떡과 포도주 둘 중 하나만 받아들이면 그리스도를 온전히 혼합되지 않게 받아들인 것으로 인정합니다. 이 어떠한 이단입니까? 로마 천주교의 제13차 트렌트 회의에서의 결의는 무릇 성찬의 떡이 다만 그리스도의 표징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저주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성례 안에 약간의 떡과 포도주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 또한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로마 천주교는 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완전하며 그 조그만 것이 전체를 포함했기 때문에 그것은 여전히 그리스도의 살과 피라고 합니다. 그들은 이러한 성물은 마땅히 찬미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로 삼아야 하며 찬미와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로마 천주교는 떡이 육신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성례. 성례에 관하여 말하는 트렌트 회의 기록은 빌립보서 2장의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복하신 것을 말합니다. 로마 천주교는 성례 중에 주님의 순복은 아버지께 순복한 것일 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순복하신 것임을 놀라운 것으로 여깁니다. 그분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제단 위에 머물면서 사람에게 순복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성례 안에서 주님이 움직이지 않으셨고 의인이든 죄인이든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대로 그분을 데리고 각지로 가게 했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세상에 계실 때 부모님께 순복했으며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사람에게 순복하시며 또한 영원히 순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뿐 아니라 로마 천주교에서 이 순복의 가장 기묘한 부분은 주님이 피조된 사람, 곧 신부에게 순복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으로 손상을 입게 하는지, 그들이 주님께 득죄함이 깊고도 크다는 것을 어떻게 형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미사에 관한 근거로 삼는 구절은 요한복음 6장 55절로 주님이 나의 살은 먹을 수 있는 것이며 나의 피는 마실 수 있는 것이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사실상 주님이 여기에서 그분의 살을 먹을 수 있다고 하신 것은 그분의 생명을 영접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지 떡을 떼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가 떡을 떼면 곧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떡 떼는 기회가 없는 사람은 곧 구원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복음의 큰 혼란입니다. 주님이 요한복음 6장에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분은 아직 땅에 계셨고 아직 죽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은 절대로 떡 떼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반면은 주님이 만찬을 세우실 때 이것은 나의 몸이니 가져다가 먹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로마 천주교는 떡을 주님의 물질적인 몸으로 여겼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또한 나는 문이다 고 하셨는데 만약 로마 천주교의 해석에 따르면 이 문은 어떤 문입니까? 진짜 나무로 만든 문입니까? 주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로마 천주교의 말에 따른다면 주님이 포도나무로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가지로 변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성경 해석이며 성경 해석의 한계를 넘어선 것입니다. 성경에는 변질하는 일이 없으니 우리는 미사가 변질된 이름에 대해 분명하기 바랍니다. 이것은 엄중한 이단입니다. 포도주를 사용하지 않음. 우리는 로마 천주교가 왜 미사에서 평신도에게 성찬을 줄 때 포도주를 사용하지 않는지를 봅시다. 트렌트 회의의 교리문답 안의 해석은 첫째, 주님의 피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고 둘째, 술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어떠한 때든지 병든 자에게 생명을 줄 수 있기 위함이며 셋째, 어떤 사람은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기 때문이며 넷째, 포도주는 사람에게 해롭기 때문이며 다섯째, 어떤 지방에서는 포도주를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사를 드림. 이 외에 우리는 한 가지 일을 주의해야 하는데 본질을 바꾸는 것은 큰 이단이라 할 수 없고 큰 이단은 바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트렌트 회의 신조에서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 그리고 그분의 영혼과 신격이 날마다 신부의 제단 위에 놓여진다고 말합니다. 로마 천주교 신앙 제29판 77쪽에서 미사에 드리는 신성한 제사는 골고다 산에서 드린 것과 실질상 차이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교회가 땅에서 미사로 경배하는 것이 그리스도가 아버지께 드린 제사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러므로 미사가 제사라고 믿습니다. 로마 천주교는 한 제사장 직분이 있으므로 반드시 제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사를 찾은 결과로 미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히브리서는 주님이 단번에 자신을 드려 영원한 구속을 완전히 이루셨다고 말합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서 있었으나 신약의 제사장은 앉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자신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영원한 구원의 권한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과 27절에서 그리스도는 자신이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분 자신이 제물이시고 그분 자신이 제사장이십니다. 아무도 그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에는 네 차례에 걸쳐 주님이 단번에 드리셨다고 말합니다. 구약의 성전에는 제단, 물두멍, 상, 등대가 있으나 의자는 없습니다. 이것은 제사장이 서서 제사를 드렸음을 말합니다. 성소 밖에는 여전히 죄가 있는데 제사장이 어떻게 앉아 있을 수 있으며 어떻게 안식하겠습니까? 웅덩이에 소나 양이 있으면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마지막 시대의 주님은 한 번 자신을 드리심으로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고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며 안식하십니다. 그러나 오늘날 어떤 사람은 그곳에서 골고다의 구속이 아직 완성되지 않아서 사람은 신부를 의지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이 제사 드리는 것이 하나의 이단임을 봅니다. 신부는 또한 더 큰 이단입니다. 누구도 주님의 제사장으로 합당하게 동역할 사람이 없으며 어떤 사람도 주님의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은 한 번에 자신을 드려서 완전히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더 이상 속죄의 제사가 없습니다. 그분 이외에는 제사장이 없습니다. 그분을 통해서가 아니라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부들에게 너희 비천한 사람아, 누가 주님의 제사장이 되기 합당한가? 라고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초신자에게 히브리서 10장 1절과 4절 그리고 11절에 있는 구약의 제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날마다 서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 제물은 영원히 죄를 제할 수 없기 때문에 거듭거듭 같은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9장 28절은 주님이 단번에 드려지심으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셨다고 말합니다. 9장 12절은 주님이 자기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은 그분은 날마다 제사를 드려야 하는 대제사장과 같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다만 한 번 드리심으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주님은 이미 제사드리는 일을 완성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중복하여 제사드리는 것은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골고다의 구속은 한 번으로 완성되었으므로 두 번째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히브리서 9장 26절이 말하는 것에 대해 분명해야 합니다. 주님의 사역이 만약 완성되지 않았다면 한번 골고다에서 드릴 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골고다에서 드려야 합니다. 한번 제사를 드림으로는 부족하고 날마다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참으로 이렇다면 창세 이래로 주님은 여러 차례 고난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세대의 그분은 단 한 번 자신을 드리심으로 모든 것을 완성하셨습니다. 로마 천주교의 신앙 74쪽에서 미사는 참된 제사라고 말하며 신부가 미사 드릴 때마다 주님은 다시 한번 드려진다고 합니다. 로마 천주교인의 미사 때 신부는 주님의 죽음과 주님의 사랑을 묵상합니다. 그들의 신앙 안에 이것은 아주 잘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님께 득지한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 득지한 사람이 쓴 것은 감정에서 나온 것으로 조금도 가치가 없습니다. 그들은 누군가 미사를 받으려 할 때 그들이 받아들인 그 떡은 이미 주님의 살과 몸으로 변했다고 믿으며 그것을 주님을 숭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숭배하려 합니다. 이 신부된 사람은 떡을 내어와 결국 사람으로 그것을 숭배하게 하는데 마치 주님을 숭배하듯이 하게 합니다. 여섯째, 정치에 관하여. 이세벨의 교훈의 또 다른 일은 지상의 정치권과의 왕래입니다. 1913년부터 로마는 이러한 실행을 시작하여 1949년에 이르러서는 큰 진전이 있었습니다. 1913년에는 14개의 나라가 로마와 왕래를 가졌는데 1949년에 이르러서는 70개의 국가로 증가했습니다. 우리는 로마 천주교의 대단한 흥황을 볼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같은 시기 내에 개신교의 수는 3분의 1이 감소되었으며 로마 천주교의 수는 6배로 증가되어 신도수가 10만 명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로마 천주교가 계시록 16장과 17장의 예언처럼 장래에 흥황할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로마 천주교의 이단의 일을 방비하는 데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마치 어두운 데서 빛나는 등불과 같은 더 확실한 선지자의 예언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지자가 없는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로마 천주교 안에 이세벨의 가르침에 의해 더럽혀질 수 없습니다.